시대 여러 신문사를 쥐고 흔들었던 찰스 포스터 케인. 그가 임종 때 남긴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기자 톰슨은 곳곳을 찾아다니다가 찰스 포스터의 유일한 친구 리랜드를 만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사랑이었소. 그게 찰스 포스터의 이야기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41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흑백 영화 올슨 웰스 감독의 시민 케인, 시리즌 케인입니다. 웰스 감독이 25살 때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처음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시민 케인은 1962년부터 2002년까지 50년 동안 세계적인 영화 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10년마다 조사하는 역대 영화 베스트에서 1위를 지킨 명작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너무 큰 야망으로 파멸하게 되는 거물을 그리는 고전적인 비극 영화인데요. 시민 케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언론 재벌인 찰스 포스터 케인이 죽었다는 부고가 전해집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70세였고 미국 플로리다 대저택 제너두에서 은둔 생활 중이었는데요. 그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고 많은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으며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죠. 그의 죽음이 이슈화되던 중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로즈버드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인지, 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면서 기자 톰슨은 이를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케인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취재해 나가는 과정에서 케인의 어두운 과거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케인은 1860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소유지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가난했던 그의 집은 벼락부자가 되는데요. 케인을 난폭한 아버지 밑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어린 시절 케인을 부잣집의 양자로 보냅니다. 케인은 25살이 됐을 때 뉴욕 인콰이어러 신문사를 인수했고 각종 폭로기사들을 쓰면서 발행부수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그는 대통령 가문의 에밀리 노튼과 결혼 생활 중 미녀 가수 수잔 알렉산더와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런 그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불륜이 발각돼 낙선하게 됩니다. 바람을 피웠던 수잔과 재혼을 했고 그녀의 오페라 활동을 지원했지만 그녀의 실적은 참담하기만 한데요. 또 그가 소유한 언론사 중 하나가 문을 닫는 일도 발생합니다. 수잔도 그를 떠나고 난 뒤 케인은 더욱 난폭해집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시민 케인의 프렐루드 서곡이었습니다. 영화 시민 케인은 올슨 웰스 감독이 직접 각본, 제작, 주연까지 도맡아서 했는데요. 영화는 회상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인물이 각자 특정한 관점에서만 케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차츰 드러내죠. 그 서사 구조가 갖는 복잡성은 전통적인 할리우드 서사의 연속성과 인과성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이 영화를 가장 뛰어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평론가 폴린 카일이 이 영화의 진정한 천재는 웰스가 아니라 함께 시나리오를 쓴 허먼 제이 맨케비츠라고 역설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힘은 촬영 감독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렉 톨런드는 전경과 중간과 배경이 동시에 초점에 들어오는 디포커스 촬영술을 고안해서 관객의 눈이 화면의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술은 좋은 사진은 눈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믿고 있던 당시 할리우드의 전통적인 촬영 규칙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였는데요. 한편 기술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 케인의 촬영술은 그때와는 상당히 달라진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충격적이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하자 시민 케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자신의 신문에서 이 영화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Thatcher Library. 태처의 도서관 들려드립니다. 태처는 찰스 포스터의 양아버지나 다름없었죠. 시민 케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시민 케인의 주연이자 감독 올슨 웰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유산으로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이후 그는 저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웰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게이트 극장에서 매니저인 힐튼 에드워즈에게 자신은 브로드웨이의 스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에드워즈는 웰스를 믿지는 못했지만 그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게 돼 뽑았다고 합니다. 웰스는 1931년부터 극장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라디오에서 나오면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다가 영화에도 진출합니다. 올슨 웰스의 데뷔 영화 시민 케인에서 수잔 알렉산더 케인 역을 맡으면서 유명해진 루이즈 코민고어는 미국의 영화 배우로 도로시 코민고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공산주의 연루 혐의로 1952년 하원 비밀활동위원회에 출석해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배우로서의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케인의 엄마 역할을 맡은 애그니스 무어에 드는 20세기 라디오, 연극, 영화 다방면에서 활동한 미국 배우입니다. 시민 케인으로 데뷔해 웰스 감독의 눈에 들어서 공포 속의 여행, 제인 에어 등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꾸준히 이름은 올렸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고요. 느지막이 영화가 아닌 TV 드라마에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60, 70년대 아내는 요술쟁이로 마녀 엔두라 역을 맡아서 유명해진 그녀는 197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인의 첫 번째 아내 역할을 맡은 루스 워릭은 미국의 TV 드라마 All My Children으로 인기를 끈 여배우입니다. 시민 케인에서 케인의 부인 역으로 데뷔했지만 영화보다는 TV 탤런트로 더 인기를 끌었죠. 1970년대 시작된 TV 시리즈 All My Children에서 피비 타일러 윌링포드라는 명망 있는 여성 역을 맡아서 시청자들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과 실제 배우를 혼동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에미상 수상 후보로 두 번이나 지명됐다고 하네요. 올슨 웰즈가 이끄는 머큐리 극장 단원으로 연기에 입문했고요. 영화 코르시칸 브러더스, TV 드라마 Fate in Place와 가이딩 라이트 등에 출연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토니 브렘너와 오스트레일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Kane's New Office, Carter's Exit, Chronicles Garretto, Kane의 뉴스 사무실, 그리고 뉴욕 인콰이어러의 편집장이죠. 카터의 퇴장, 연대순으로 기록한 짧은 기악곡,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시민 케인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허스트가 일으킨 기업 허스트 커뮤니케이션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산하에 360여 개 사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명 일간신문 17개와 주간지 57개, 방송 7개, 통신사, 영화사 등 다양한 업체의 단독 혹은 공동 소유주였는데요. 2016년 허스트사 수입은 108억 달러 규모였다고 합니다. 윌리엄 허스트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문을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 신문을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 조지 허스트는 윌리엄 허스트에게 신문사 경영을 맡겼고요. 허스트는 어머니에게 500만 달러를 빌려 뉴욕 저널이라는 신문을 사들였습니다. 매입한 지 세 달 만에 판매 부수를 3만 부에서 13만 부로 올려놨고요. 대기업이나 부패한 정치인을 신문을 통해 공격하면서 신문 재벌로 부상했습니다.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에도 뛰어들었고요. 뉴욕 출신 연방 하원으로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연임했습니다. 허스트는 허스트 캐슬 등 지나친 소비로 1930년대 출판업이 위기에 빠졌고요. 1951년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스트 커뮤니케이션은 지금도 후손들이 이어받아 경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Theme and Variations, Breakfast Montage.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인 에밀리 몬로 로튼 케인과 찰스 포스터 케인이 아침 식사하는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죠. 테마곡과 변주곡. 지금까지 둘의 아침 식사 장면을 짜깁기 한 음악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영화 시민 케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뉴욕 영화 평론가 협회와 전국 평론가 위원회 최우수 작품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각본상도 수상했죠. 또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위대한 미국 영화 목록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평단 학계로부터 역사상 최고의 영화로 항상 손꼽히는 작품이죠. 음악은 히치콕의 작품을 여러 편 작곡한 버나드 허만이 지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케인 미츠 수잔, 수잔's room, mother memory. 수잔을 만나는 케인, 수잔의 방, 엄마에 대한 기억,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듣고 옵니다. 영화 시민 케인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세월을 너무나도 앞서간 연출이다. 열정이 광기로 변하면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삶은 아마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과도 같다. 한 인물의 흥망을 이렇게 잘 표현한 영화가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묵직한 감동이 몰려왔다. 그 누구도 한 사람의 인생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똑같은 법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시민 케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의 영화 잡지 엠파이어 평론가는 시민 케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오래된 강력한 고전 영화다라고 호평했고요.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찰스 포스터 케인을 연기한 올슨 웰스의 연기는 놀라움 그 자체다. 21세 청년으로 시작해 중년을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하나하나 이 영화를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 심지어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도 올슨 웰스는 훌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오페라 몬타지. 찰스 포스터 케인의 두 번째 아내 수잔의 오페라 무대를 짜깁기 한 음악 들으시고요. 케인스 피크닉, 수잔 립스, 케인의 소풍, 수잔이 떠나다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시민 케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 케인은 로즈버드라는 단어를 찾아서 시작해 이 단어로 끝나는데요. 영화가 끝날 무렵에 찰스 포스터 케인과 수잔이 함께 살던 궁궐, 제나두의 벽난로에서 로즈버드라고 적힌 나무가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글씨는 다름 아닌 어릴 적 타고 놀던 썰매에 적혀있던 단어였습니다. 장미꽃 봉오리라는 뜻의 로즈버드는 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만 자신의 일생 중 가장 소중했던 때는 눈썰매를 타고 즐겁게 놀았던 8살 어린 시절뿐이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요.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안타까움인지도 모르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잔이 찰스의 시나리오에 갇혀 수잔은 노래할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오페라 스승들의 말을 무시하고 강행군으로 오페라 주인공을 시키죠. 결국 수잔은 알아눕고 마는데요. 그러다가 더 이상 노래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수잔을 외딴 성에 가둬둡니다. 혼자 외롭게 직소 퍼즐을 하는 수잔의 모습, 명장면으로 뽑을 수 있겠죠. 시민 케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톰슨이 로즈버드에 대해 알기 위해 수잔을 찾아오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그 남자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 사람을 떠난 것만 빼고요. 영화 속에서 케인이 뭔가 먹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말하죠.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가 고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승리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소프라노 로자몬드 일링의 살롱보스 아리아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언론사를 여럿 운영했지만 사랑도 가족도 모두 잃은, 어쩌면 그도 그냥 평범한 시민이고 싶었을지 모르는 또 시민이었던 시민 케인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시민 케인의 피넬리 마지막 부분 음악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작가 로버트 해리의 지금 하라 중에 한 구절이에요.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고마움이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당연하게 다가올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할게요. If you see me walking down the street and I start to cry each time we meet, walk on by, walk on by, make believe that you don't see the tears, just let me grieve in private, 'cause each time I see you, I break down and cry. Walk on by, stop, walk on by.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디온 워익의 Walk on By로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었어요.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디온 워익의 노래로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흑인 가수이자 또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당대 최고의 여자 가수 디온의 노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1962년에 처음 발표한 Don't Make Me Over, 지난주에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 이후로 발표되는 노래마다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 You Will Never Get to Heaven이라는 곡은요. 아쉽게도 중간 순위에서만 머물게 되는데요. 1965년까지도 별다른 호조를 보이지 못하면서 이 히트곡 가뭄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바로 이 노래를 만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요. Message to Michael이라는 노래인데요. 팝 부문에서 대단한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Spread your wings for New Orleans, Kentucky. 뉴올리언스를 위해 날개를 펼쳐라. 켄터키 블루버드.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전해줘. 그는 카페에서 매일 밤 노래를 하지. 켄터키 블루버드. 마이클에게 매일 더 보고 싶다고 전해줘. 라는 가사의 메시지 투 마이클 듣고 왔습니다. 1년 남짓 발표하는 곡들이 중위권에 머물면서 그녀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식는 듯 했지만 이 노래로 다시 대중의 사랑을 차지했던 디오는요. 이후로도 계속 히트곡 대열에 자신의 노래를 올려놓게 됩니다. 메시지 투 마이클에 이어서 대히트를 기록한 두 곡 이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차와 보트와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 파리와 로마로의 여행을 말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은 아니야. 기차와 보트와 비행기가 날 떠나 멀어졌어 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이 기차와 보트, 비행기에 비유한 재밌는 가사를 가진 Trains and Boats and Planes 먼저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떠나간 연인 앞에서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의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돌아와 라고 노래한 I just don'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60년대 최고의 흑인 여자 가수 디온 워윅의 히트곡 대행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Trains and boats and planes are passing by. They mean a trip to Paris or Rome or someone else, but not for me. The trains and the boats and planes took you away, away from me. We were so in trains and the boats and planes took you away, away from me. You are from another part of the world. You had to go back a while and then you said you soon. The boats and planes will bring you back, back home to me. I just don'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Don't know just what to do with myself. I'm so used to doing everything with you, planning everything for two. And now that we're through, I just don't know what to do with my time. I'm so lonesome for you, it's a crime. Going to a movie only makes me sad. Parties make me feel as bad when I'm not with you. I just don't know what to do. Like a summer rose, needs the sun and the rain. I need your sweet love to ease all the pain. I just don'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I don't know just what to do with myself.
waiting for you. I don't know what else to do. Like a summer rose, neath the sun and the rain. I need your sweet love to ease. I need your sweet love to ease all the h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잭 스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악인 중 한 사람입니다. 스턴은 유명한 콘서트 무대에서 수많은 연주를 해왔고 많은 젊은 음악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의 예술 진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스턴은 국제문화의 대사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스턴은 교사이기도 했고 권리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콘체르토 19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1920년 러시아의 크레메네츠,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10개월 때 부모와 함께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잭이 6살 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잭은 8살 때인 어느 날 친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걸 보고는 거기에 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살 때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컨서베토리 음악원이라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잭은 놀라울 만큼 빨리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11살 때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1933년 13살 때 리사이틀 데뷔를 했고 1936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으로 오케스트라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이 공연은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됐습니다.
17살 때는 동부의 뉴욕시를 방문해서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세가 됐을 때는 연간 콘서트 출연 횟수가 무려 90회를 넘나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아이잭 스턴은 수만 명의 미군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자주 다녔습니다. 군인들 중에는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이잭 스턴은 미국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처음으로 소련에 방문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나라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예술인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걸 통제하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였죠.
그렇죠. 예술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였죠. 반면에 아이잭 스턴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젊은 음악인들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연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1991년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도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자신이 활동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음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년에 콘서트 횟수가 100번을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스턴은 작곡가 63명의 200여 작품을 100장 이상 녹음했는데요. 자,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녹음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음반 중에 베토벤의 로맨스 F장조 50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주입니다.
뉴욕시의 카네기홀은 클래식 음악 공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계의 유명 음악인들이 그곳에서 공연을 했지요. 그런데 1960년 카네기홀을 헐고 고층 사무용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아이젝스턴은 예술인, 시민, 정치인들을 포함한 단체를 조직해서 건물 철거 계획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카네기 홀은 사라질 운명을 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이젝스턴은 그로 인해서 새로 설립된 카네기 홀 재단의 회장이 됐고 40년 동안 공연장을 이끌었습니다.
말년에는 카네기 홀에서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아이젝스턴은 예술의 발전과 자유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64년 국립예술진흥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자문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서방의 문을 열었던 1979년 아이젝스턴은 베이징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 음악가들과 학생들에게 서양 고전 음악을 강의했습니다.
In here, sing in here, and play here. 아,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동서 문화를 다시 연결시킨 그의 방문은 마오에서 모차르트까지 아이젝스턴 중국에 오다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로도 남겨졌습니다. 이 영화는 최우수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도 받았습니다.
아이젝스턴은 여러 작곡가들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다지오,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젝스턴은 열정적으로 젊은 음악인들을 지원도 하고 이끌어주었습니다. 네, 그가 지원한 음악인들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 핑커스트 주커만,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예핀 브롬프만 등 세계적인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엘버트 슈바이처 뮤직상의 첫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1984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케네디 센터 명예상을 받았습니다.
And Isaac Stern, you were born in Russia and moved to San Francisco with your parents when you were one. And you spent a lifetime showing how that American environment glitters with artistic excellence. Thank you. God bless you.
1986년 뮤지컬 아메리카는 그를 올해의 음악인으로 선정했고 1992년에는 미국 국민 최고 영예인 자유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커티스 음악학교, 하버드대학, 줄리아드 음악학교 등 유명 대학들이 명예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아이젝스턴은 2001년 뉴욕에서 8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클래식의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한 진정으로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음악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예술인이었습니다.
Music is not important for creating musicians. It's creating a civilized society.
음악이란 훌륭한 음악가를 생산하는 데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젝스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